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4월 7일 스가 내각 관방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북조선 조치의 연장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 발표를 들어보십시오. 일본의 대북조선 조치의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북조선에 대해 모든 북조선 국적 선박, 북조선에 기항한 모든 선박 및 유엔 안보리의 결정 등에 따라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북조선 간의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조치 기한이 4월 13일에 도래합니다만 오늘 내각회의에서 이것들의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연장은 북조선을 둘러싼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을 하여 실시를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조선에 대해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북조선에 대해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9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일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어서 매우 바쁜 상황 가운데 약 45분에 걸쳐 시리아에 대해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동맹국 또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응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미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미 한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4월 10일 오전 G7 외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사이에서 일미 외무장관 회담을 실시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도의 틸러슨 장관으로부터 취임 후 약 2개월 동안 기시다 대신과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서 기뻤으며 이것은 일미 관계 강함을 나타낸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대신은 지난번 틸러슨 장관이 일본 방문에서는 일미 동맹의 강력함을 발신할 수 있었다고 말해 양측은 시리아와 북조선 정세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G7과 일미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기시다 대신과 칠류선 장관은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북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칠류선 장관은 지난번 실시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방침에는 교남이 없음을 언급하고 양측은 북조선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중국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일미 그리고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외무장관과 EU 외무안전보장고위 대표들이 참석하여 G7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시다 외무대신은 긴박해지는 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북조선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도 핵실험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단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동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북조선이 도전이 새로운 단계에 달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대신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리해와 협력을 호소하여 찬동을 얻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쿄 돔과 야구 전당 박물관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남포 야구장에서 직업 선수단의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북조선의 주앙 텔레비전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에는 야구 경기를 영화에서만 본 적이 있었는데 북조선도 변화되었네요. 오늘은 도쿄 돔과 그 안에 있는 야구 전당 박물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쿄 돔은 도쿄도 분교구에 있는 야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경기장입니다. 도쿄돔은 1988년 3월에 완성하였으며 면적은 13,000평방미터, 좌석은 55,000석으로 특수 유리 섬유로 지붕을 덮어 비와 눈이 와도 야구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도쿄돔은 야구 이외에 여러 가지 체육 경기장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가수와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우들과 가수들의 공연이 개최된 적도 있어 한때는 일본 국내에서 한류의 유행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야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저는 야구를 알기 위해 도쿄 돔에 있는 야구전당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최초의 야구전당 박물관은 1959년 6월에 도쿄 도내에 개관하여 도쿄 돔이 건설된 것을 계기로 도쿄 돔 안에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야구전당 박물관의 홀에는 일본 야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유명한 야구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공적을 영원히 칭송하고 표창하기 위해 청동 조상 조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는 국내외 야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있고 도서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19세기 후반인 메이지 시대 미국인 교사에 의해 처음 야구가 전해졌으며 1878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히라오카 히로시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야구팀을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1936년 7개 구단으로 이루어진 직업야구연맹이 조직되면서 일본 최초의 전문가 야구가 시작되었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적인 체육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야구는 전문가 외에 소년 야구와 고등학교, 대학생 야구와 사회인 야구 등 폭넓은 계층이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는 곳마다 야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며 휴식일에는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야구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 학교가 참가하여 전국 규모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학교 야구 경기는 매년 봄에 선발 고등학교 야구 대회와 여름에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야구를 통하여 질서를 지키는 것과 상하 관계를 배우며 조금씩 사회성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구는 많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국민적인 체육이며 일본 대표팀은 아시아의 최강팀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쿄돔과 야구전당 박물관 참관을 통하여 야구에 대한 지식과 일본의 야구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쿄돔을 씌운 은백색의 웅장한 지붕을 보면서 이러한 돔 형식의 경기장이 일본 전국에 무려 다섯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의 강대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장 건설이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경기장은 체육 경기와 정치 행사 때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일본의 돔형 경기장은 체육 경기 외에 공연 등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도 진행되어 여러 가지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평양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야구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야구에 대하여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야 북조선도 아시아 야구연맹과 국제야구연맹에도 가입했고 1991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환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도 알았습니다. 북조선도 핵과 미사일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힘을 넣어 국민 모두가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도쿄돔과 그 안에 있는 야구전당 박물관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을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24일 트럼프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날에 미국의 금무성 내 동아시아 대변 담당하는 금무차관보 태헨로 좀 하고 있는 스잔 손돈란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최근에 조선반도 전세에 관한 브리핑 좀 설명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좀 했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선반도 전세 특히 트럼프 정권의 대북조선 전쟁에 관해서 포괄적인 그런 설명을 한 것은 한쪽이 이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손톤 차관보 대행은 먼저 강조했던 것은 지금과 비슷한 전세에 너무나 긴장되고 있는 조선반도 전세 상태라는 것은 계속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동맹국들 우방국들 진성국들의 북조선에 좀 협의란 것은 좀 지금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좀 계속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 것도 간주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목표란 것은 역시 북조선의 도발 행동이란 것은 좀 저지를 하고 막아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북조선이 커미터라고 천사를 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의 전세계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평화적 비핵화란 말이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서는 좀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평화적 비핵화라는 말이 서원동 차관보 대행은 몇 번 썼습니다만 이것은 좀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먼저 미국으로서는 과거에서도 이런 것을 좀 실현하도록 여러 가지 좀 노력을 좀 해왔는데 그것은 트럼프 정권도 계속 할 것이라고 이러한 좀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이전에 한번 했던 비핵화의 약속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준수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서는 좀 북조선의 핵무력 계획이라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준까지 좀 후퇴를 좀 시켜야 된다. 되돌려시키를 좀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좀 지금은 트럼프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의 핵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관해서는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로서 이런 것을 좀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간주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로서는 걱정해야 되는 일이로서 볼 수 있는 거에 하나는 역시 북조선이 가까운 시기에 다시 한번 여섯 번째 핵시험을 좀 실현할까 말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북조선이 이 여섯 번째 핵시험을 좀 다시 하게 된다면 물론 국제사회로서는 너무 엄중한 대문을 좀 할 거라고 꼭 해야 된다고 그것은 서원동 차관보 대행은 너무 간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으로서는 역시 평화적 비핵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 북조선 핵 문제라는 것은 좀 해결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립장이 별로 변화가 없다고 그것도 강조하고 역시 미국으로서는 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나 또 하나 북조선의 레짐 체인지, 제도 변경이라는 것은 별로 좀 원하지 않다고 그런 것도 간주를 좀 했었습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평화적 비핵화라는 말이 쓰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성동 그 장안부 대행이 너무 강조했던 것은 물론 압력이라는 것은 더 강화하게 시켜야 된다. 막 근데 압력이라는 것은 최대화 해야 된다고 그런 최대화란 말이 썼습니다. 막 그것도 미국 정부로서 말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면 좀에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막 이런 것을 좀 동해서 생각하면 트럼프 정권이 압력, 군사적 그다음에 경제적 압력이라는 것은 최대화시키면서 역시 평화적 비핵화를 좀 계속 추구하는 그것이 트럼프 정권의 전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76년의 히트곡 사와다 켄지의 코발트 계절 속에서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와다 켄지의 코발트 계절 속에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타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츠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우루씨, 마츠키 카오르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게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가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